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가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신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포부와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고 인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신 분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가슴판에 받아들이고 새길 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과격하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로 다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난 3일 예배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경배하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 주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특별히 그 주님의 생일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맞아야 하는지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강림절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새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해 한 해 동안 목회 방향과 초점을 확정하고 1년 내내 기억하기 원하는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새해 교회를 섬길 재직과 리더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한 강림절 관련 복음서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지 따라서 새해 교회를 섬길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희소식을 전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장 전반부를 보면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자식을 낳으리라 하는 소식을 전하자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고 나이 타령을 하고 또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타령을 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수태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의 대가로 애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2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제가 웬만큼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설교할 때마다 답답하기 짝이 없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요약해갖고 들려달라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듣기를 기뻐해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입만 벌리고 떠들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내 삶에 문제에 부딪히고 챌린지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세상 생각만 냅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인들인데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차곡차곡 잘 쌓아 놓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종들은, 교회 리더들은 그 말씀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 얘기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읽어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의지를 들여갖고 또 입으로 곱씹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6개월 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벽촌 나사렛에 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통해서가 아니면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누구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면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14, 15세 미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소녀는 보통 12살에서 12살 반때 약혼하고 약 1년 후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첫 인사말을 던집니다.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으로 큰 축복의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고 평안을 누리라고 하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기겁했다고 합니다. 29절을 보면 그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영어 성경들을 보면 크게 심란했다, 마음이 트러블 됐다고 번역합니다. 아니면 당혹했다고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영문인가. 갑자기 웬 남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기 때문인지, 자신에게 이 말을 한 사람이 천사인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안심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로부터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듣자 이제 좀 안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사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지니라. 여러분이 만일 이때 처녀 마리아였다면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경악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리라는 축복이 노년에 자식을 기다리던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는 최고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습니다. 평생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쫓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친구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온 동네가 수군수군하고 가는 곳마다 기피와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당할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은 마리아를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한 처녀가 임신하면은 극한 상황에서는 모세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애를 키우며 가난한 삶으로 비참하게 과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아마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저가 위대한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구약에서 수식어가 없이 위대하다, great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거의 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32절 말씀은 이 앞으로 태어날 자, 이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얼마 전에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가 낳을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낳을 이 아이는 아무 수식어 없이 그저 큰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평가받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수식어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저를 왕이 되게 하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집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저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시골 구석에 사는 13살의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는 이런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네가 수태하리라 임신하리라 하는 말만 계속 귀에서 울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처녀가 임신한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리 있으리까? 누구를 알다 하는 표현 구약에서 누구와 동침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수태할 수가 있겠나이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아기는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낳는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수태하리라. 이 아기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분별된 자다고 하십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전부 인간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 징표를 줍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늙어서 아이를 배지 못하고 뵐 가능성이 0%인 네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인 거 알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해야 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에 창세기 12장 벽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구속사를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하신 진리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은 사라가 곧 수태하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에게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상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자 마리아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어린 나이와 같아서 진리를 잊고 있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은 곧 100%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보소서 하고 시작합니다. 보라고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먼저 주님은 나의 메스터시고 나는 주님의 종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노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여기 두 번째 문장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May it b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성경은 Let it be 하고 표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Let it be의 많은 의미 가운데 여기서 Let it be는 directive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wish 사람의 기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may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번역하건 능동태로 번역하면 주님 말씀대로 제게 행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자 천사는 그녀로부터 떠납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곧 아기 예수를 수태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그래서 최소한 3편, 4편의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마지막 절, 38절 그 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38절이 주는 교훈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먼저 만민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민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흠 없는 양만이 속죄양이 될 수 있듯이 어떠한 죄와 허물도 없는 분만이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가운데는 죄가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따라서 100% 인간이어야 됐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했고 성령으로 수태되어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는 메시아로 오실 아기를 수태하고 몸에 베고 출산해야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변두리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촌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는 배움이 없는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녀를 통해서 만민의 구원주를 낳게 하시고 30세가 될 때까지 키우게 하신 겁니다. 온 세상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의 딸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늘 성전과 회당을 드나들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귀동냥해서 들은 진리가 많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미모 있고 교양 있고 총명하고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교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깔보는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벽천이었던 나사렛, 전혀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기에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나다니엘이 비아냥거렸던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논리와 경험이 별로 없기에 또한 세상에 번쩍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지도 않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종인이다 고백하고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엎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제껴놓고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신 거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성경이 분명히 이게 정상이고 이게 예외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예외를 정상이라 그러고 그리고 정상을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뭘 가졌다 그러고 또이또이 하다 그러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 그러고 권세가 있다 그러고 뭐 돈이 있다 그러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어쩌다가 역사하시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자라서 자신의 제자들을 리크루트 하실 때 예루살렘의 유명한 명문 랍비 신학교들이 많았지만 그런 학교 출신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취하지 않으시고 모두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세리 열심 당원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취하신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게 예외적인 거를 써놓고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잘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늘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과 계획으로, 자신의 교만한 높아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심성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천하다고 심성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대부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삶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제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비빌 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겠구나. 뭐든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당혹하고 괴로웠고 암담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제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자신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나 참 희생을 치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정말 희생을 치르는 건지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이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택했는가? 평생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쫓아다닐 것이고 친구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할 것이고 온 동네가 수군수군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기피와 멸시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남편에게 이혼당할 것이고 모세율법에 따라 돌을 맞을 수도 있고 혼자 애를 키우며 가난한 과부로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 상하는 말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부모님의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런 사소로운 것 같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자녀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정말 원대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꿈,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그 가정에서 위대한 자녀가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지다. 자,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99%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과격하게 변화될 것에 관심 없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 공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주고 나는 그의 종이다, 서번트다 하는 얘기고, 마리아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성경 공부가 개념적인 얘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읽으면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한테 캐치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전에는 나는 요셉의 약혼녀 인 것으로만 생각했지만은 지금도 물론 요셉의 약혼녀이지만은 이제는 나는 요셉의 아내이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종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전부라고는 나와 내 남편과 내 자식 새끼들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그것 밖에 있는 큰 픽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류의 구속 역사 그거의 일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과 요셉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진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원대한 고귀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의 주부가 자신 운명의 전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자신의 가장 큰 부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천사에게 마리아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인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신분증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무슨 백화점 회원권, 코스코 회원권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심지어는 영주권 이거 다 갖고 다니시는데 여러분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증은 갖고 다니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증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중요한 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신분증을 늘 영의 눈을 들어서 보고 살 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개별 종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들이 있는데 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마리아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주의 말씀대로 영어 성경을 보시면 according to your w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의 즉흥적인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 섬기겠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을 수 없는 수시로 변하는 변덕이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정에 의지해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오늘 이 기도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2001년에 나온 짧은 책의 타이틀입니다.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곳에 있는 단 한 절의 말씀을 인생 선곡의 성공의 공식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제가 다 읽어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2001년까지만도 무려 900만 부나 팔렸습니다. 여러분 900만 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다 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고 축복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야베스 비데오, 야베스 셔츠, 야베스 포스터, 야베스 팔찌가 난무했습니다. 물론 사기성이 있는 얘기는 몇 년 지나면은 다 수그러들고 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야베스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수없이 많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기도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마리아의 기도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본 전제가 다른 거예요. 야베스 기도 모델에서 축복은 세속적인 축복입니다. 마리아 기도에서의 축복은 세속적인 고난과 치욕과 손해입니다. 영적으로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세속적으로는 고난과 치욕과 손해예요. 29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시고 30절에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와 은총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야베스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늘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삼층천까지 갔다 왔던 그 바울, 신약의 서신서 13개나 쓴 바울, 그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 기도했지만은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나고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고 괴로움당하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축복은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그동안 여러 차례 봤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택정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넘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종은 정의상 자신의 안락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종이라면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로 영접을 하셨다면은 그 얘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지 벌써 다 짐작하셔야 했습니다. 야베스의 모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특별히 교회 재직의 삶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리더들의 삶은 주인 대신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삶의 전부가 주인 되신 주님께 헌신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종의 기준을 가장 바닥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바닥 가운데 바닥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overwhelming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압도하고 숨죽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노예와 같은 삶을 43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땅은 한 평도 없어요. 거기서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마지못해 사는 삶이. 그 삶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감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100%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 하고 살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하도 바닥을 쳐갖고 교회에서 섬기는데 어이구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목사님이 좀 연약하셔갖고 여러분 성도님들 미국에서 살기 바쁜데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자신이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다니고 디즈니월드 가고 놀러 다니고 뭐 하는 거는 모든 시간을 다 내면서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의 입에서는 절대로 튀어나오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런 망언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가 너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그럴듯하게 주의 종이오니, 종은 무슨 종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데. 2019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주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 주님을 배울 날이 1년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삶 돌이켜보며 여러분의 삶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원에서 어떤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셨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배우자와 자식들의 삶이 전부인 분은 없습니까? 그것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스토리이고 관심사인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private life라는 게 없습니다. 내 이거 개인 삶이기 때문에 타추하지 말라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어요. 죽으나 사나 어깨를 부딪히고 같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삶의 각본은 하나님 역사의 각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분명히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신 구속사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건 가르치건 연구하건 연구실에서 무엇을 하건 가게에 나가서 종업원으로 주인으로 일을 하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병원에서 일을 하건 가정에서 애를 키우건 뭐를 하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일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이루려고 하는 세속적인 삶의 각본을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처럼 심히 부패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100%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 그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은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잠자고 있는 삶 사는 사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좁은 길로 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개입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이 내가 써놓은 각본이 있는데 이것대로 살리라. 자신 나름대로 성공 공식을 만들어놓고 애들을 부지런히 닭다리를 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맛볼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와 구역 인도자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메카리가 없고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가? 왜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부패한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식당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일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소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자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답답해서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합니다. 그래야 기억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새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용감하게 주님의 뜻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마리아와 같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연결된 모든 자들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 내년에는 힘차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지난 1년 동안 자세히 조명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을 때는 감격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서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면 곧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치면서 오늘 말씀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가슴판에 새기고 실제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일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나이까. 이 세상에 번쩍이는 것들을 따라가던 자들이 그것을 이제는 똥으로 여기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처럼 이 세상에 큰 기적이 어디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내년에는 시간이 남으면 섬기는 자 없게 하시고 돈이 남으면 섬기는 자 없게 하시고 달란트 어디 가서 자랑할 시간이 없을 때 섬기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